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확고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정상들 간 이번 통화는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칼빈슨호가 한국 해군 함정들과 합동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군대가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인근 공군기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민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와 현지 언론들은 라카의 유프라테스강 상류마을인 타부카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군 매체인 알마스다르는 ISIL이 알타부카 댐 인근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15명의 쿠르드 전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연합군은 지난 주말 타부카 주변에 공습을 가해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등 아프가니스탄 고위 관리들 외에 존 니콜슨 아프가니스탄 주재 국제연합군 사령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들 정치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 21일 아프간 군사기지를 공격해 적어도 140명을 살해한 최악의 사건 뒤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국가주의자이자 이민 강경파인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마크롱 후보는 23.8%의 득표율로 1위, 르펜 후보는 21.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79%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마크롱 후보는 중도 좌파 성향의 경제장관 출신으로 친유럽연합과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반면 르펜 후보는 영국에 이어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지방선거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가 요구해온 조기 대통령 선거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올해 말 시장과 주지사급 선거 실시를 지지하며 야당 측에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지난 주말에도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 도중 숨진 사람들을 애도하며 침묵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달 시작된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가운데 시민들은 오늘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최근 마약 조직들 간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35명이 살해됐다고 지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멕시코 시나룰라주에서는 어제 오전 각기 다른 사건들로 12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또 이날 서부 미코아칸주에서도 마약 조직 간 총격전이 벌어져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추르무코 자치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뒤 8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산소도 없고 중력도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둥둥 떠다니고 몸에는 제대로 힘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우주에서의 생활인데요. 실제 우주에서 생활하는 것은 더욱 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의 연속이겠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딛고 우주 체류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는 여성 우주인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57세인 미국의 패기 윌슨인데요. 오늘로 우주에 머문 누적 기간이 535일로 우주인 제프리 윌리엄스의 미국인 우주 최장 체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윌슨은 이미 올 2월에 여성 최고령 우주인 자리에 오른 바 있는데요. 아직 기존 세계 최장 우주 체류 기록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겟나디 파달카의 879일에는 못 미치지만 기록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과학 실험을 위해서 우주에 머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윌슨은 생화학자인데요. 2002년에 첫 우주비행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여성 최초의 국제우주정거장 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윌슨의 기록을 축하하면서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와 여성을 대표한 철인의 우주 기록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25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에서 18도, 신의주 6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에서 20도, 함흥 8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5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페리 코모의 노래입니다. I wanna give, 내 사랑을 모두 드리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Give my love to you completely. I beg of you, I beg of you to listen to my heart. I've never prayed like this before, and I'm asking you. I can tame the wind and smooth the waters if you just let me. I've never prayed like this before, and I'm asking you not to close the door, for I can tame the wind and smooth the waters. If you just let me, I wanna give, I wanna give you all the strength within me. To make a world that cannot fall apart.
give it all just for you alone. For I can tame the wind and smooth the waters if you just let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어제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양대 정당 후보가 모두 탈락하고 이 중도신당을 이끄는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 대표인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에서 둘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어떤 인물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전격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고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어제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군요.
네, 어제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의 6만 7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 프랑스 내무부가 발표한 공식 개표 결과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요. 약 24%를 얻은 중도신당 앙마르슈, 전진이라는 뜻인데요. 이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22% 정도를 얻은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 가운데서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를 통해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 프랑스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집권 사회당이 각각 후보로 내세운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와 부누아 아농 전 교육부 장관은 모두 탈락했는데요. 이 60년 가까운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양대 정당 후보가 함께 이 대선 결선에 가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프랑스 현지 언론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번 선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결선까지 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 이 두 사람 모두 당선될 경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크롱 후보는 올해 만 39세여서요. 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중도 노선을 내세워서 이 복지 확대와 친기업 정책을 통한 실업률 완화 등 이 대대적인 개혁을 공약했고요.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이끌고 있어서요. 이 당선될 경우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등 이 지역 정세의 변동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마크롱 후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뭐 나이가 먼저 화제가 좀 되고 있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크롱 후보는 1977년 12월생으로 이 만 39살에 불과한데요. 이 부인이 15살 때 학창시절에 처음 만날 이 24살 많은 은사라는 점도 화제입니다. 이 은행에서 근무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출신으로서 지난 2014년 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최연소 강료로 이 경제부와 디지털 부장관을 지내면서 대중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선 이전에 선거에 나와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단박에 국가원수를 뽑는 선거에 출마해서 결선까지 오르는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현실 정치와 관련된 경력은 입각 직전에 2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인 엘리제궁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한 게 전부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선될 경우에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마크롱 후보가 결선에서 르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 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이 프랑스의 제2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나이 어린 대통령은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 이 취임식 당시 40살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마크롱 후보의 소속 정당인 앙마르슈는 국회의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이 마크롱 후보의 친인척들을 비롯해서 200여 명을 중심으로 창당된 이 정당은 사실상 이 마크롱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해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크롱 후보가 결선에서 이기면 이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에 의석이 없는 대통령이 됩니다.
예. 자, 마크롱 후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르펜 후보를 살펴볼 텐데 극우 정당의 대표죠?
그렇습니다. 이 마린 르펜 후보는 이 유럽연합, EU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인 쉥겐 조약을 철폐하고 EU와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내세워서 이 사실상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공약했고요. 이어서 이민수를 줄이고 외국인을 고용하면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이 프랑스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약속하는 등 반이슬람 정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결선에서 이겨서 프랑스 대통령이 될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누가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될지는 물론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이 마크롱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65% 대 35% 정도로 마크롱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집권사회당의 분호아 아몽 후보와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도 이 결선투표 진출 실패가 확정된 직후 이 마크롱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했는데요. 곧 마크롱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크롱 후보로 지지가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극우파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극우 세력이 집권한 뒤에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등 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반극우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특히 나치 독일의 침략 피해를 겪었던 프랑스에서는 이 극우주의 정치인이 세력을 모을 때마다 이른바 공화국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이 공화국 전선이란 극우파의 집권을 막도록 이 좌우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유권자들이 그 극우파의 반대쪽에 표를 몰아주는 프랑스 특유의 전략적 투표 행태를 말하는데요. 지난 2002년 르펜 후보의 아버지이자 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 창립자인 장마리 르펜이 대선 결선에 올랐을 때도 이 사회당 지지자들까지 결집해서 이 공화국 연합 소속 자크 시라크를 지지해서 르펜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군요.
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예고 없이 헬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이 나토군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이 미국 새 정부 강요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는 건데요. 지난 13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난가하르주의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근거지에 이 이른바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GBU-43B 폭탄을 투하하고 16일에는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국방장관 방문이 이어지는 것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매티스 국방장관 어떤 일정을 소화할까요?
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발흐주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 사령부에 이슬람 극렬 무장 세력인 탈레반 요원들이 침투해서 이 장병 1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 같은 인명피해는 2001년 10월에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지 16년 만에 이 아프가니스탄 군경이 당한 최대 규모인데요. 이후에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압둘라 하비비 아프가니스탄 국방장관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고요. 카담샤 샤힘 육군 참모총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른바 이 안보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사임해야 한다는 시위도 지금 현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ISIL과 이 탈레반의 위협 동시에 고조되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탈레반의 공격은 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 탈레반 군사 조직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매티스 장관은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 ISIL과 탈레반 등 테러 조직들의 공동 대응하는 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고로서 중국과 다른 5개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달 중순에 이탈리아 루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이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까지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국제사회의 비판을 개의치 않고 이 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 G7 외무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당시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주변국들에게 지난해 나온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유리한 근거로 이용해서 중국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기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7월 남중국해의 90%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와 스플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 직접적인 협력과 대화를 모색하면서 이 G7이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또한 미국의 비판 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 정부가 관련국들을 상대로 어떤 그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요?
예, 중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부터 이미 작은 섬나라인 브루나이와 경제협력을 맺어왔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의 해안경비선이 정기적으로 이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순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좀처럼 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규모 11조에 달하는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국이기 때문입니다.
예, 베트남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한 직접 당사국인데요. 지난해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는 6월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분쟁도서를 방문해서 필리핀 국기를 꼽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인 실리를 고려한다면서 이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직접적인 관계국은 아닙니다만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그동안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구축함 등을 일대에 파견하는 등 중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왔던 방침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결국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남중국해 분쟁의 최대 승자는 결국 중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 임시지출안이 이번 주 토요일을 기해서 만료됩니다. 이 연방정부가 과연 폐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예산안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오늘 이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또 미국 젊은이들의 생활 형태에 관한 인구조사국의 최근 보고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렇지만 잘못하다가는 이날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7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미국 의회는 아직까지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임시 예산안도 이 오는 토요일 자정을 기해서 만료가 됩니다. 부활절 휴회 기간 동안 지역구 활동에 주력했던 연방의원들이 이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예산안 논의에 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금요일 자정까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 기관이 부분 폐쇄에 들어가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폐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이 MBC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서 행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프리버스 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ose discussions have been ongoing with House and Senate leaders as we approach
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상원 지도부 사이에 논의가 계속돼 왔다면서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요. 또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역시 같은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의회 공화당 지도부도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면 2013년 이후 처음이 되는데 그때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의회 예산안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 장벽 건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마약과 범죄 조직 단원들의 미국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데 이 민주당이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에는 장벽 건설 예산을 멕시코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 멕시코 정부는 절대 이 비용을 댈 수 없다고 밝혔죠. 이 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앞서 예정됐던 이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장벽을 건설하고 이 나중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제 트위터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멕시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역시 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경 장벽은 비도덕적인 일이고 돈이 또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대표의 말입니다.
The Democrats do not support the wall. And I think that the Republicans on the border states do not support the wall.
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경 지역 주 출신의 이 공화당 의원들도 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미국인 납세자들에게 넘긴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장벽 건설의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네, 뭐 설계나 자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국토안보부는 장벽 건설 비용을 최고 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100억 달러 정도면 될 것으로 본다. 그 절반 수준이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든다고 해도 장벽 건설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든 안 되든 장벽은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요.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이 장벽 건설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될까요?
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증액과 국경 안보 예산 등을 우선 국경 안보 예산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사안이 이번 예산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취임 100일째를 앞두고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 라이언 하원의장이 추진했던 법안은 이 공화당의 4분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 공화당 지도부가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여러 행정 명령에 서명할 계획인데요. 미국 연안에서 에너지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취임 100일이 되는 토요일에는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 업적이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인위적인 것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는데요. 이 1940년대에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갤럽이 처음 이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가까이 지나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왔는데요. 그동안 대중의 시선을 멀리하면서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시 공식 석상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시카고 대학교에서 청년 지도자들을 상대로 연설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은 이번 행사를 가리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청년 지도자들의 시민 참여에 대한 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앞서 밝혔던 이 퇴임 후 계획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카고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곳이죠?
네, 맞습니다. 시카고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중반에 이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했고요. 또 1992년부터 2004년까지는 시카고 대학교 법률대학원에서 이 헌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시카고를 지역구로 해서 이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고 또 나중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도 이 시카고에 세워지고 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카고에 또 아직 자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할 출발 당시 마지막 연설을 한 곳도 바로 이 시카고인데요. 시카고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람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마지막 연설 또 퇴임 후에 첫 연설 장소로 시카고를 꼽은 것을 영예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카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는 최근 들어서 매우 높은 살인율 또 범죄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민권운동가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의 이 학교와 주택 분야 등에서의 이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이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미국 청년층의 생활 방식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통계 자료를 내놨군요.
네, 인구조사국이 미국 청년들의 생활 방식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해봤는데요. 이 흥미로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먼저 이 반 이상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대부분이 교육과 경제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과 육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미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 결혼하는 시기가 좀 느려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30살이 되면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가운데 8명에 달했었는데 최근에는 45살 정도가 돼야 이 정도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또 눈길을 끄는 변화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 이 보통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나이가 차면 집에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긴 건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8살에서 34살 사이에 청년 3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약 2,400만 명이 부모와 함께 부모집에서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율이 1975년에는 26%였는데 40년 뒤에는 31%가 된 겁니다. 이제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이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 이 경제적인 능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고 또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특이한 점이라면 일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그새 많이 늘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1975년에는 25살에서 34살 사이 여성 가운데 집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43%였는데 지난해에는 14%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밖에 소득 분야에서 남성들의 소득이 많이 떨어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1년 소득이 3만 달러가 되지 않는 남성의 비율이 40년 전에는 25%였는데 이 비율이 지난해에는 41%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소득이 연 3만 달러에서 5만 9천 달러인 남성의 비율은 49%에서 3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중간소득은 남성의 중간소득보다 여전히 1만 1천 달러 정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0년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루크만 아흐마드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쿠르드 소수민족 출신으로 시리아 군사 독재 아래 감시를 받다가 터키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루크만 씨. 고향 시리아의 모든 것을 두고 왔지만 그에겐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미술학교도 한번 다녀보지 못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은 루크만 씨는 이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전시회를 열 정도로 이름을 알려가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루크만 씨는 VOA 쿠르드어 방송에서 예술가를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다른 해저 자락든 بخيرات ناود كم دي خلق كانو جبر
So I do that bridge you know I build the bridge so people said oh this is
제가 지금 하는 일은요. 다리를 놓고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뿌리는 같지만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쿠르드계 예술가들을 방송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다리 노릇을 하고 있고요. 또 억압받고 있는 시리아의 쿠르드족 사람들을 그림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제가 누리는 이 자유를 통해 다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척 감사하고 보람됩니다.
미술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방송을 통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루크만 씨.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미국 생활 7년 만에 이제는 제법 여유도 즐기게 됐다는데요. 루크만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Yeah,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앞치마를 두른 루크만 씨. 생선 요리를 선보이겠다며 요리 도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If I'm not artist, I will be cooker, you know, like.
화가가 되지 않았다면 요리사가 되었을 거라는 루크만 씨의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각종 채소를 다지고 생선에 특유의 양념을 해서 기름에 튀기기 시작합니다.
This, as usual, you know, is not traditional. Exactly,
쿠르드식 요리냐는 질문에 전통적인 쿠르드 요리는 아니지만 고향에서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요리라는 루크만 씨.
Always,
이렇게 요리를 하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정말 사랑하거든요. 미국에 온 이후로 어머니를 많이 못 뵀지만 대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치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예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세요. 그저 자녀들 생각만 하시는 분이죠.
어머니의 요리법을 따라한 루크만 씨의 요리는 모양이 그럴싸했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정말 맛있네요. 생선을 기름에 튀긴 생선 튀김인데 독특한 약간 향이 좀 들어갔고요. 식당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I hope.
루크만 씨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초대해 요리를 대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언어도 문화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만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입니다.
You feel very, very sorry, you know, for what happened in Syria. Those innocent people.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사드 정부군과 반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 가운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금 이전의 시리아로 돌아갈 거라는 꿈을 꿉니다. 전쟁이 있기 전 시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다른 종교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어도 아주 평화롭게 살았죠. 쿠르드족의 경우 시리아 정부로부터 독립을 추진했지만 시리아인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쿠르드족이 시리아인과 결혼도 많이 했고요. 서로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었죠.
루크만 씨는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는데 본인 역시 그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We separated as many Syrian family, you know.
다른 많은 시리아 가정들처럼 우리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자매 두 명은 터키에 있고요. 독일로 간 형제 자매도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터키에 가서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아직도 시리아에 형제 자매가 네 명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를 떠나온 이후에 한 번도 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리아를 떠난 다음 해인 2011년에 전쟁이 시작된 데다가 전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이니까 위험해서 시리아엔 못 돌아가죠.
루크만 씨 집에는 쿠르드 전통악기인 탄부르도 있었습니다. 루크만 씨는 기타처럼 생긴 탄부르 역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림도 그랬듯 독학으로 연주법을 익혔고 이제는 수준급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림 전시회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 실력도 뽑는다는 루크만 씨는 고향이 그리울 때 마음을 위로해주는 도구가 바로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며 외로울 때가 있어요. 시리아에 있었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이웃하고 얘기만 해도 마음이 풀릴 텐데 여기선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죠. 미국에 와서 처음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모든 걸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열심히 배우고 익혔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뿌리를 기억했고요. 제가 가진 색깔을 잃지 않았죠.
루크만 씨는 자신의 것을 지킨다고 해서 미국인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If I do like American, I'm gonna lose because I don't know.
전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리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미국인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지금 악기에 또 그림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먼 훗날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넌 뭘 하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말이죠. 전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시리아인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루크만 씨의 그림은 주제는 어둡지만 색은 밝고 화려한데요. 시리아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을 기대하는 희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루크만 씨는 그러면서 북한에도 이런 희망의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similar situation. Syrian also struggled with the dictatorship.
시리아와 북한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독재와 탄압 속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든 교사든 노동자든 자신만이 가진 재능이 있겠죠. 그걸 통해 실력을 기르고 또 꿈을 가질 때 독재 정권이 노리는 취약한 억압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전 그랬어요. 시리아에 있을 때도 또 탈출해서도 제가 가진 재능이 곧 희망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없어 허공에도 그림을 그렸지만 그릴 때마다 힘이 솟았고요. 또 희망이 생겼죠.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색깔로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도 다채로운 세계 희망이 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4주에 걸쳐서 시리아 출신 화가 루크만 아흐마드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으로 자유를 찾아 살윈 강을 건너 미국으로 온 여성 인권운동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입니다. will learn about what under the weather means. 그럼 재키와 린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재키는 린이 걱정되는지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린은 not really. 안 괜찮아.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재키는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집에 가서 and get some rest. And get some rest.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Lynn은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I think that's a good idea. 맞아,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입니다. Under, U-N-D-E-R. Under, the, T-H-E, the, weather, W-E-A-T-H-E-R. Weather, under the weather. 네, under the weather은 몸이 좀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If you stand under the weather, you might have a dark storm cloud over your head, and you might not feel very well. 이 말은 바다의 뱃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다에서 번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멀미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 상태가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지는 상황에 빗대어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해요. So when you say you are under the weather or that you're feeling under the weather, it means that you are sick. Or not feeling well. 네, 오늘의 영어 표현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Today's phrase is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몸이 좋지 않은 To feel sick or not feeling well.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세요.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stay healthy and not feeling under the weather. 그럼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Forever and Always,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nce upon a time, I believe it was a Tuesday when I caught your eye. We caught on to something, I hold on to the night. You looked me in the eye and told me you loved me. Were you just kidding? 'Cause it seems to me this thing is breaking down. We almost never speak. I don't feel welcome anymore. Baby, what happened? Please tell me. 'Cause one second it was perfect. Now you're halfway out the door. And I stare at the phone. He still hasn't called. And then you feel so love you. Can't feel nothing at all. And you flash back to when he said forever and always. Oh, and it rains in your bed.
mind? Did I see something way too honest, made you run and hide? Like a scared little boy, I looked into your eyes. Thought I knew you for a minute, now I'm not so sure. So here's to everything coming down to nothing. Here's to silence that cuts me to the core. Where is this going? Thought I knew for a minute, but I don't anymore. And I stare at the phone, he still hasn't called. And then you feel so low, you can't feel nothing at all. And you flash back to when he said forever and alway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8년 4월 24일 오늘. 스페인이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Infuriated, Spain declared war on the U.S. Two days later, the U.S.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쿠바와 관계가 깊었습니다.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쿠바는 1895년 독립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쿠바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898년 2월 쿠바 아바나 항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전함 메이노가 갑자기 폭발해 군인 26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일부 신문은 이를 스페인의 음모라며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의 갈등은 결국 1898년 오늘 미국 스페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미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또한 미국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하게 됩니다. 1942년 4월 24일 오늘. 소설 빨간 머리엔을 탄생시킨 캐나다의 아동문학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사망했습니다. 이 소설은 고아 출신인 주인공 앤이 초록 지붕집에 입양돼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1874년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난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부터 글솜씨가 좋아 15살 때는 그녀의 시가 지방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사로 활동하던 몽고메리는 34살 때인 1908년 빨간 머리엔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빨간 머리엔은 몽고메리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빨간 머리에는 이후 40개 언어로 번역돼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